오늘은 뭐 우리들은 잘 안 지키지만 파더스데이인데요. 처음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 뭐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아버지들한테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고요. 어머니들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면서 잘 부모 노릇 잘하고 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 주면 참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잘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는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누구라도 바깥에서 어떤 삶을 살거나 또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또 어떤 형태의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버지들은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는 아버지가 된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칼럼에 쓴 김남주 시인 뭐 시인은 모름지기라고 하는 시에서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뭐 결과나 겉 드러나는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그가 살아낸 인생은 인생 자체로 존중받을 만하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겠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요즘 흔히 들려오는 뉴스들 특별히 뭐 한국의 잘못되어진 문화들 속에서의 이야기들 속에 갑질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스스로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아주 잘못되어진 태도들. 근데 한 발만 떨어져서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뭐 50년, 60년, 70년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내느라고 애썼던 인생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앞에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삶이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물론 뭐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내가 보기에도 실패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썼던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것 그대로를 존중해 주시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만한 혹은 판단할 만한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를 너무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저 자리에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저 그냥 세상이 보기에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야말로 뭐 귀한 자리에 있으면 열심히 살았나 보다 뭐 그냥 대충 짐작할 뿐이고 아니면 좀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 운이 안 좋았거나 때가 잘 안 맞았거나 아니면 뭔가 뭐 자기가 삶을 살면서 게을렀거나 뭐 그랬겠다. 우리가 그렇게만 나누기에는 우리가 사는 삶이 참 복잡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길에 서기도 하고 또 나는 애썼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칼로 무자르듯이 우리의 잘 잘못만 딱 자르셔서 넌 잘했다 넌 잘못했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보여요.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다가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 행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힌트를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정 안 되면 혼내셔서라도 바른 자리로 돌아오너라 바로 오너라 하나님 앞으로 복받는 자리로 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나이 많아서 자기가 뭐 목회하던 교회뿐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의 편지한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뭐 확장할 수는 없지만 거의 90여 세가 된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향해 이러저러한 편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는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편지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좀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어떤 면에서는 좀 단호하게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 너희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약간 태도를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반복해서 두 번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어투가 앞쪽의 어투와는 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아마 이 이유는 이것인 것 같아요. 앞쪽에 단호하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문득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이 요한의 강력한 권면과 경고를 듣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혹시 빠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여도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고 해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단호하게 했던 그런 말씀들 같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일단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하지?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데 혹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맞아 그게 맞는데 그렇게 사는 게 합당한데 나는 왜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지어 생각해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막 자꾸 얼굴에 얼굴이 막 떠오르고 야 난 왜 안 되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지 못하지? 라는 것이 믿음의 낙심이 되어질까 하는 생각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그가 쓰던 편지를 중단하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또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위로와 격려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도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뭐 이 세 부류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그들의 현재 선자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책망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잘못했다고 혼내는 게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내가 한 말들, 가르치는 가르침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 사도 요한의 글 속에서 아마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이 지금 선자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먼저 쓰고, 그리고 또 다시 격려와 이 말 이후에 교회를 향한 도전의 말씀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 이 부류들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녀들아, 혹은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뭐 제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겠죠. 주일학교 학생부 여러분, 또 뭐 청년들, 장년들, 그리고 연로한 어르신들,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를 따라서 그렇게 짐작해도 조금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초신자들, 그래서 자주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 아이들아 뭐 이렇게 부를 때에,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때에,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이들을 권면할 때 그렇게 사랑 어린 말로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면 아마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장년들, 청년들아, 아비들아는 교회 가운데 믿음에 열심을 내고 교회 중직에 서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 보면 교회의 일정한 누군가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처음 믿은 사람부터 오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 전부를 향해서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부를 향해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쓰지 않고 각자를 따로따로 부르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사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어깨 두드리는 것이 훨씬 더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는 이런 뭐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될 만한 그 나눈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각자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작은 작은 부름을 통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14절에 한 번 더 자녀들아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먼저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그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전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들, 어쩌면 권면과 어쩌면 도전과 강력한 경계의 이 말씀들을 너희에게 쓴 것은 이것 때문이야. 뭐 때문이라고 씁니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주가 되신다는 사람을 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아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엔 그리스도인들을 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 너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듣고 도전을 받고 경계를 받아서 두려워하라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미 너희가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하고 얘기해요.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풍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나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일까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라.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그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너희가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로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전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잘 지켜 해가는 그러한 자리에 못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졌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뭐 뒤에 이제 계속해서 권면하겠죠. 그건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너희 속에 부으신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지금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하여 용기를 얻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14절에 반복해서 똑같이 쓰는데도 그렇게 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믿음의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이야기들을 쓰는 것은 또 이미 쓴 것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을 믿음의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도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비들아 라고 부른 그 이들을 향해서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도 또한 아울러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 막다트리고 있는 환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단들이 막 들끓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뭐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들끓고 있을 때였는데 난 니네와 다른 영지 특별한 지식이 있어. 그런데 그걸 너에게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난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자꾸 미혹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지식, 또 다른 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비들아, 온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는 부름 가운데 너희가 이미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신 죽음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머릿속에서 외우는 지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거듭거듭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바는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비들이 그 아버지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친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교회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사실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청년들아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표현하고요. 14절에서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고 씁니다. 근데 이 12절부터 14절까지 전부 다 과거형 완료형으로 쓰여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닥칠 위험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쓴 것은 너희는 이미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고 써요. 언제 이겼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악한 자 혹은 악한 세력 뭐 그걸 통칭해서 얘기하면 죄 혹은 사단의 세력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 뒤에 15장은 그 힌트들을 우리에게 씁니다. 아,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면서요.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 아마 이 세상의 것들일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욕심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면서 너희는 이미 이기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까 싸워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기셨어요? 여러분들, 나. 여기 성경에 있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 말고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언제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까? 예? 이겼어요 이미 우리는. 요한 사도의 편지를 따르면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결론 났어요.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미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겼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싸우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승리해서 감사하고 기쁠 때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너희의 싸움은 끝이 낫다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승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승리하신 승리 위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와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 하고 싶은 말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겠지만 이미 너희들은 그 싸움을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넘어지고 오늘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미 너희는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사람도 아니며 그 넘어짐 때문에 실패로 끝날 인생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 기꺼이 너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 하실 사람들이므로 내가 이렇게 강력한 말들을 너에게 쓰는 것이다 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들려지면 아 나는 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할까 하는 낙심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몰려오면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또 그런 곤란한 지경에 우리가 빠질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이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건가 의심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사실이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 내가 보기에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실 것이다 고 하는 믿음을 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이 편지의 날카로운 지적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찌르는 어떤 질책이거나 비판이거나 그것으로 너희는 안 돼! 라고 구분짓는 말씀이 아니라 니네는 할 수 있어. 니네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신 사람이니까 포기하지 마라. 그 하는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모든 말씀이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모든 말씀이 다 우리들의 어떠함을 촉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성도 그들이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내가 회개를 열심히 했더니 죄사함을 받나요?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을 열심히 보상하고 선한 일을 막 해서 죄사함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죄사함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은 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거저 죄사함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언제 이겼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가 싸우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그 싸움 속에 있으니까 그 싸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이미 이긴 싸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싸움은 누가 싸웠어요? 예수님이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쓰는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부어주셨고 이미 확정해 주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성도, 사도요한이 자녀라고 부르고 아비드라고 부르고 청년들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심의한 사람들에게 야 니네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전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만 구원받나?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전이에요. 격려입니다. 니네는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애쓰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너희에게 있고 그럴 수 있는 실력이 너희에게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야, 넌 그렇게 넘어지고 말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일어나서 같이 가자. 힘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1년을 혹은 인생을 살아보고 나면 그 인생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믿음의 대단한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몇몇 분들은 참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싶을 만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오신 결과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또 많은 경우들은 내 딴에는 참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돌이켜보고 내 현재 모습을 보면 여전히 흔들리는 것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래 내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부으신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다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저희를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너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와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오늘이 여전히 연약합니다. 저희의 현실이 여전히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에 흔들릴만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희를 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청년으로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의지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